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하나님,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앞날을 예측해 보지만 우리의 상황들은 우리의 예측대로 되는 법이 없음을 항상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만나는 현실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을 경험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성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공했다 하면 어떤 분야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가? 굳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노래를 만들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서 흥분도 하고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윈전기 같은 걸 읽으면서 나도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꿈꾸게 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 성공 스토리로 각색하기에 가장 좋은 이야기가 아마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인생 밑바닥 인생에서 히브리 노예 출신의 한 소년이 이집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 일은 아마 당대에 어떤 언론이 있었다면 대서특필할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인터뷰 요청을 하고 출판사가 있었다면 서로 아마 요셉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려고 그렇게 출판권을 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성경이 요셉의 성공 신화를, 성공 스토리를 기록한 것이었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창세기 42장부터가 없어야 합니다. 41장에서 요셉의 성공 스토리는 끝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어서 말도 못하는 이방 땅에서 고생하다가 가정 총무가 되고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그 어려움을 딛고 나라의 총리가 되고 아들까지 둘씩 낳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정말 멋진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분량을 그저 37, 39, 40, 41 고작 넉 장의 그 이야기를 모두 담습니다. 그리고 42장부터 장장 8장,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할애했던 지면보다 훨씬 많은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지면을 그 이후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가 되기까지는 듬성듬성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부터는 단 며칠간의 일이 아주 해상도가 아주 선명한 해상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사무엘이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도전도 받고 꿈도 꾸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들의 위대함보다 그들의 인생 그 배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반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41장까지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납득이 안 되는 자기 인생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 먼 이방 땅까지 팔려와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했나? 내가 왜 하필 그때에 감옥에 투옥되어야 했었나? 총리된 건 좋지만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아니, 저 많고 많은 이 총리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 왜 하필 내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나? 그런 여러 질문들 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42장부터 바로 그 왜, 요셉이 가졌던 그 왜, why에 대한 그 해답을 요셉이 얻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지 몇 년 정도가 지난 때일까요? 총리가, 요셉이 17세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30세 됐으니까, 그리고 풍년이 7년 정도 지났으니까 최소한 20년이 흐른 때입니다. 그때에, 20년이 흐른 그때에 성경은 야곱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 37장에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뒤로 단 한 번도, 요셉의 인생 20년을 기록하면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 이름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20년을 보냈을까요? 요셉을 팔았던 요셉의 형들은 그 20년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두 가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20년을 보냈습니다. 형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감쪽같이 속이고 20년을 보냈어요. 아마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에 요셉을 이렇게 팔아치우던 당시에 10명의 형들은 비밀을 지키기로 굳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맹세했을 겁니다. 야, 너 이거 절대 발설하면 안 돼. 우리 이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사는 거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다들 합의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공범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범은요, 처음에 한마음 다해서 한마음으로 죄를 함께 짓는지는 몰라도 그 한마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 요즘에 낌새가 이상한데 혹여나 누가 한 명이라도 아버지를 따로 만나는 날이면 아마 그 나머지 아홉 명의 심장이 어땠겠습니까? 요동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가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그때 벌였던 일을 말하지는 않았을까? 과연 그들 안에 신뢰라는 것이 20년 동안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매년 요셉이 죽은 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가 슬퍼할 때 이 10명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위로했겠죠. 근데 서로는 다 알아요.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그 거짓으로 아버지를 위로하는 그 위선과 가식의 얼굴을, 표정들을 서로가 보면서 서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없어서 당장 온 가족이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 처해 있는데도 어느 한 사람 나서지 않습니다. 야곱이 니들 도대체 어떻게 지금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서로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느냐,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느냐, 누가 가서 좀 곡식 좀 사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서로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땠겠습니까? 어떤 눈으로 바라봤겠습니까? 니나 가라 아니겠습니까? 니가 가라. 왜냐하면 내가 빠지면 신뢰할 수 없는 이 물이 이들에게 내 처자식을 맡기고 가야 되는데 누가 거기 두 손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랑은 절대 함께 일하지 못합니다. 일하기 싫은 것이죠. 아무리 마음에 드는 일이라도 믿지 못한 사람과는 절대로 그 일 같이 못하는 거예요. 하기도 싫은 거예요. 열정이 이만큼 생겼다가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있던 열정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디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주일에 교회 이렇게 나오면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주일마다 우리는 매주, 우리가 매주 가던 그 예배당에 갈 수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까? 저는 저 여러분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들 사이에 있는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가정총무를 맡았을까요? 보디발이 다 맡겼습니다. 집 열쇠 맡기고 자기 카드 비밀번호 알려주고 인감증명서 맡겼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어떤 것도,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냥 요셉에게 다 맡겨놓고 이 보디발이 아무것도 손댄 게 없어요. 요셉이 그저 능력이 좋아서 보디발을 요셉에게 맡겼을까요? 물론 능력이 좋았겠죠. 그러나 능력이 좋은 사람에게는 그 능력만큼만 맡깁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다 맡겼다고 나와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만큼 신뢰받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점에서 완전히 실패했던 겁니다. 그냥 눈치만 보고 믿을 수 없어서, 쟤랑 같이 가기 싫어서 누구 한 명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야곱이 계속 등을 떠밀어서 결국 그들은 애굽을 향하여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제 곡식을 사러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이 보내는데 10명만 보내는 겁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서. 그 재난은 어떤 재난입니까? 바로 20년 전에 그 악몽이겠죠. 요셉에게 미쳤던 그 재난이 혹여나 베냐민에게도 미치지는 않을까, 야곱이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랑 같이 보내면 당연히 그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막내 보내면 얘네들이 이 막내 지켜주겠구나, 돌봐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일 텐데, 얘 보냈다가 어쩌면 이 베냐민마저도 요셉 꼴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은 형제들끼리도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버지도 아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아마 20년을 보냈다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가족보다 나은 남이 있고 남보다 못하는 가족이 있는데 아마 같이 살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잠시 집을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집에서 도저히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야곱은 믿음의 3대째 집안이었습니다. 이제 4대를 바라보고 있고 5대를 보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릴 그 하나님을 부르며 믿고 사는 집안이 지금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는데 세상에서 지금 이 당시에는 하나님 믿는 가정이 이 가정 한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가정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다고요. 근데 그 가정이 지금 이 꼴이 나 있는 거예요. 야곱 아버지 가장으로서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은, 축복은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과연 우리 가정이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쑥 찾아온 그 요셉의 어떤 죽음으로부터 그런 질문들이 시작이 됐겠죠. 야곱은 그것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 요셉이 자기 꿈을 아버지한테 말했을 때 다른 형들은 전부 다 그냥 시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 37장을 보면, 37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여기 나오는데 3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요, 그 말을 간직해 둔 거예요. 아, 저 꿈이 아마 개꿈은 아닐 것이다. 예사로운 꿈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야곱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왕년에 야곱도 꿈좀 꿨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바딴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 길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그때 꾼 꿈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그 꿈이 나옵니다.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쭉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그 언약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야곱은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산 증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요셉에게 주셨다면 반드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어느 날 그 요셉이 시신도 발견되지 못한 채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 채색옷이 야곱의 손에 들려지게 된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질문들과 그런 의문들 속에 아마 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까지 보냈겠죠. 그러던 중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온 천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이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근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이 꿈틀대는 그 하나님의 섭리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야곱으로서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꼬일 대로 꼬여버린 우리 집안의 문제, 그 문제들이 지금 어느 방향을 가지고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20년 전에 그 땅에 보내졌고, 그 땅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그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가정이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겠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요, 믿기지 않는 장면을 지금 목격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너무나도 익숙한 그 얼굴들 10명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요셉의 온몸을 마치 전기가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전율이 돋지 않았겠습니까?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아마 닭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돋는 그런 경험을 요셉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 꿈이 이것이었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기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온 천하에 동일하게 내려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근동 지역에 누구든 이 기근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이 기근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기근만 있었습니까? 조금 더 카메라를 줌인해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조금씩 조금씩 장장 수십 년에 걸쳐서 다루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것이죠. 요셉의 그 개인사뿐만 아니겠습니까? 그 요셉의 형들, 그들 안에 있는 갈라질 대로 갈라진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올라가 있고 형들의 그 마음들도 올라가 있고 야곱의 탄식과 그런 질문들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떤 기근이라는 커다란 반죽 속에서 이렇게 버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무려서 하나의 놀라운 작품을 탄생시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뒷부분은 요셉의 성공 스토리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사에 관한 일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그 스케일 안에 이루어지는 디테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맞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 한순간만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일들,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만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원이라는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에 잇대어 산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내일 월요일인데요. 아마 지난주 월요일이랑 굉장히 비슷할 것입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이죠. 지난주 화요일이랑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반복적인 일상을 우리의 때마다 때마다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있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저 그냥 모든 순간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합니까? 그저 내 뜻, 내 욕심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식과 내 지식의 어떤 한계에 훨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순간을 살지만 영원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바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의 시간성 속으로 훅 하고 밀려 들어올 때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어떨 때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성령님을 체험했다. 나에게 부족한 것 투성인데 부족감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내 과거가 해석되었다. 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섭리가 내 삶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지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의 조그만 인생 그 한순간에 번쩍하고 훅 하고 개입해서 들어오는 그 순간을 요셉이 경험한 것이죠. 그 순간 지나갔던 그 모든 창세기 41장까지 기록된 그 모든 순간들이 요셉에게 해석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셨구나. 아, 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내가 그 감옥에 갔어야 했구나.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내가 여기서 형들을 만나게 됐구나. 그는 이 창세기 끝에 가면 자기가 겪은 그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고 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해석의 요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지금 기근과 같은 그런 사태 속에서 각자의 그런 일상을, 작은 어떤 소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도무지 지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그때 가서 어떤 단어로, 어떤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식견과 또 내 시야로 그 일을 속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섭리를 그저 내 마음대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요셉은요, 단 한 번도 자기의 처한 그 현실 가운데 아, 내 인생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그렇게 속단하고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열어놓은 그 해석의 여지 속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해서 들어온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는 그 인생을 자기 멋대로 단정짓습니다. 아, 내 인생 틀렸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매듭을 짓고 그 매듭에 목을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랑 똑같이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저는 잘했다고 생각되는 건 그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지를 하나님께 남겨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디베리아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그 매듭을 지어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그 매듭을 지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베드로에게 선물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매듭 지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기준과 내 식견과 내 시야 안에서 이것을 매듭 짓다 보면 어쩌면 요셉의 형들의 인생들처럼 더 꼬이고 흐트러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숨깁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당장에 내가 요셉이라고 말할 법도 한데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다 말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은 지금 자기의 과거가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해석이 다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아, 내가 어떤 의미의 고난들을 겪고 왔구나, 그것이 아팠던 과거이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였구나, 이것이 다 정리가 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그때 일을 더 이상 잊어버리고 관여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 과거가 지금 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그 인생이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 눈에 보이게 그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인생이 20년 전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베냐민이 없어요. 막내 아우가 없어요. 10명은 왔는데 베냐민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마 몇 가지 추론을 할 수 있겠죠. 베냐민도 자기처럼 어떤 봉변을 당했거나, 그래서 못 왔거나, 아니면 그 10명의 형들 사이에서 이 베냐민은 끊임없이 요셉을 생각나게 하는 요셉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이 너무 불편해서 같이 오기를 꺼려 했거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안 데려왔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자기 형들과 보내지 않았거나, 뭐 이 정도 출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베냐민이 그곳에 와 있지 않은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아, 형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아, 이 형들은 여전히 20년 전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구나. 형들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의 용납을 그들도 용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이미 용납했지만 형들은 그 용납한 요셉을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요셉이 그 순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마 지혜를 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 말이 뭐냐면, 니들이 정탐꾼이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이렇게 방문객에게 가장 이렇게 씌울 수 있는 쉬운 혐의가 뭐 그것 아니겠습니까? 스파이다. 국가보안법으로 걸면 안 걸리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20년 만에 그 요셉과 형들 사이의 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뒷배경을, 가족 이야기를, 자신들의 출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추궁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들 정탐꾼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요셉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은 너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팔려가고 난 이후에 이 형들이 자기와 그 사이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 형들은 그때 사건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을까? 그게 궁금했던 것이죠. 근데 그 궁금한 이야기를 이들이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마 여기에서는 요셉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습니다. 아, 베냐민이 살아있구나, 무사하구나,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그 뒤에 붙은 그 한마디,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실종됐습니다. 아, 형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겠구나. 20년 정도 살았으면 아마 솔직하게 터놓고 가족끼리 얘기하며 그 과거의 일을 좀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을 법만도 한데,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의 오피셜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없어진 거야. 실종한 거야. 실종된 거야. 이제 요셉에게는 상황 파악이 끝난 것이죠. 아, 이 형들이 전혀 변한 게 없구나. 나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그때의 일을 환기시킬 만한 한 가지 주문을 형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베냐민을 데려오라. 물론 베냐민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그리고 너희들은 3일 동안 갇혀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3일 동안 갇혀 있은 이후에 나가면 막내 아우를 요셉에게 이집트로 데려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갇혀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군간에 갇혀서 얼굴을 보고 있는데 딱 20년 전에 그때 그 멤버인 거예요. 그때 그 일을 착당했던 그 멤버. 자기 동생을 죽이자 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그 멤버가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해야 했는가? 20년 전에 요셉에게 했던 그 일을 똑같이 지금 베냐민에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 3일 동안 그 20년 전에 그 과거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덮어두고 살았지만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전혀 이렇게 들춰보고 싶지 않았던 무시무시한 자신들의 죄악을 이제 직면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3일을 보낼 동안 그들의 생각이 나름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생각을 다음 주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잘못했다.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이 잘못했는 줄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그 시간을 3일 동안 그들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형제들 사이에 그리고 요셉과 형들 사이에 어쩌면 그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그 고를 어떻게 조금씩 메울까 그 수순을 과정을 조금씩 밟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단순히 어떤 복수심으로 그들을 가둔 것이 아니라 형들로 하여금 이제 요셉의 용서와 용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형들에게 선물했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전부를, 우리 전 존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이 그렇게 쉽게 용납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3일, 아니 어쩌면 3년, 30년 또는 평생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들과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문제 상황들을 봉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 안에 어떤 더러움과 무서움이 들어앉아 있는지를 보라고. 우리는 그걸 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제서야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어떤 용서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아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근과 같은 혹독한 시대를 경험하며 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무엇을 비춰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그릇된 본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직면해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아픈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야곱이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서 편애하고 때로는 집착하고 사랑하면서도 내 기준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지만, 하나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우리들의 입장을 끝까지 생각하시며 기다려주시며 그 하나님의 용납을 우리 또한 용납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참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현실들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안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우리 인격과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임을 이 시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오니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소한 삶의 일상을 매 순간 마주하며 살지만 그 안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그저 우리의 기분대로 받을만 하면 받고 때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깊은 죄악된 실존을 우리가 직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화려한 기도도 아니고 어떤 수려한 어떤 말들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그저 우리 중심에 있는 진정성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매 순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멍에라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